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3년 반 사이 북한에서 70여 명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윤 장관은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 같은 기간에 거의 7배가 되는 극히 이례적인 증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북한의 공포 정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은 지난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1주기를 맞아 3대 세습 체제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들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공관을 둔 나라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무산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이 시한을 넘겨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종 타결을 위해 이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두 나라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신흥국들의 모임인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구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지난 8일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21주기였습니다. 북한에선 간부 사회가 일부 동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대 세습 체제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주석의 이번 길은 이른바 꺾어지는 해가 아니어서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지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조부인 김일성 주석의 기일을 맞아 지난 8일 새벽 0시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금수산 궁전 참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대장, 이영길 군 총참모장, 그리고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군 고위 간부들만 대동했습니다. 올해 김 주석의 기일은 말씀하신 대로 꺾어지는 해가 아니어서 행사도 적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는 평가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김 주석의 기일을 계기로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고 하던데요. 이 주장 내용을 한번 전해주시죠.
네,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 사망 22일주기인 지난 8일 추모 사설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당의 결정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간부들이 김 제1위원장의 사상과 영도를 앞장서 받들어야 한다고 역설을 했는데요.
네.
모든 간부들이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치열한 격전장에 나선 육탄 용사와 같은 각오로 김 제1위원장의 참된 동지, 진정한 전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간부 사회 일부가 동요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이 노동신문의 이 같은 사설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네, 북한 간부 사회의 동요, 특히 일부 외화벌이 일꾼들은 김 제1위원장의 공포 정치 아래서 실적 달성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탈북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화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포 정치와 부분적 개방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네.
김 주석 사망 21주기를 맞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일탈 현상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 당이 중심을 잡아야 되고 특히 당 일꾼들이 그런 변화에 충성심을 갖고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노동신문은 그러한 변화 과정에서 일부 일탈 현상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북한 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충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금수산 궁전 참배에 군 간부들만 대동한 건 무슨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금수산 궁전 참배에 군 고위 간부들만 대동한 것은 김정은 체제 들어 군 수뇌부에 대한 숙청이 잇따른 데 따른 군심 다잡기 행보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의 전현준 원장은 김 제1위원장 등장 이후 초대 군 총참모장이던 이용호를 비롯해 현영철 등 군 간부들에 대한 숙청 작업의 결과 땅에 떨어진 군심을 달래고 김 제1위원장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북한 전문가들은 또 선군 정치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3대 세습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는 김일성 주석 사망 21주기를 맞아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국제법정에 회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 주석이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공포를 촉발하고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체제를 통해 철저하게 권력을 유지해온 김 주석의 유산이 손자인 김정은 정권에서도 여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도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 숙청, 박해와 강제노동 등 다양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에 따라 유엔과 국제사회가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회피한 김 주석의 기유를 맞아 손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국제법정에 세워 김 씨 3대 세습의 특징인 반인도 범죄에 대한 대답을 듣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만 김일성 일가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이 마침내 약간이나마 정의가 실현됐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공포 정책, 그 가운데서도 이 공개 처형이 최근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3년 반 사이 북한에서 70여 명이 처형을 당했는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 같은 기간에 거의 7배가 되는 극히 이례적인 증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을 했는데요. 관훈클럽은 한국의 중견 언론인들의 연구와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입니다. 윤 장관은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처형과 함께 잇따라 불고 있는 김 제1위원장의 공포 정치와 그에 따른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공포 정치가 점점 강화되고 인권 침해가 심해지면서 또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자명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북한 내부 정세를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윤병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런 흐름을 붕괴 전조로 보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어땠습니까?
네,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윤 장관은 북한의 붕괴라는 표현을 한국 정부는 쓰지 않지만 국가 안보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현재의 북한 인권 상황이 과거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덧붙여서 최근 한국 언론들이 북한 인사들의 망명에 대해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금 부정확한 측면이 있고 특정 사안에서는 틀린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병세 장관의 관훈클럽 토론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장관은 올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북한에 대한 중요한 합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장관은 그 중요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다만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한 보다 진전된 공통인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양국 정상의 시각이 담긴, 그리고 또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갈수록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그에 따른 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북한과 최근 가까워지고 있는 러시아를 통해서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일성 주석 사망 21주기를 맞은 북한의 분위기, 또 이후에 즈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주장, 그리고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 등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국민들의 송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억류된 한국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북한에 공관을 두고 있는 국가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민을 억류하고 변호인과 가족들과의 접견은 물론 건강점검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국가들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공관을 둔 나라는 스웨덴을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 독일, 영국 등입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민은 모두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10월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를 억류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한국 간첩을 체포했다며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5월에는 한국 국적의 미국 유학생 주원문 씨를 억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와 김국기 씨 그리고 최춘길 씨에 대해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나 단체에 인질로 잡힌 미국인들의 석방을 전담하는 직책을 신설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북한도 이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법안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 상원과 하원에 범정부 인질구출 조정관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조정관의 업무는 테러 집단 등 미국의 적대적인 단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에 인질로 잡힌 미국인을 구출하는 것인데요. 조정관은 인질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 내 관련 활동을 조율하고 지시를 내리며 특별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가족들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도 미국인을 인질로 삼을 수 있는 대상국으로 특정을 해서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이 북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은 미국인들이 억류됐었기 때문일 텐데요.
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지난 1990년대 이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은 모두 9명에 이릅니다. 가장 먼저는 1994년 12월 군사분계선을 넘은 주한미군 소속 정찰 헬리콥터가 북한에서 격추됐고 승무원인 보비홀 준이는 사건 발생 13일 만에 판문점을 거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지난 2009년 중국계 로라 린과 한국계 유나 리 등 미국인 여기자 두 명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취재 도중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이들은 12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지만 교화소로 이송되지는 않았고 억류된 지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들을 데리러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2012년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베시가 억류됐고 2014년에는 매튜 밀러 씨와 제프리 파울 씨가 억류됐습니다. 국가전복 음모죄를 선고받은 베시는 2년, 밀러 씨와 파울 씨는 각각 7개월과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네, 북한에 억류 중인 자국민을 송환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또 미 의회 제출된 인질 구출 조정관 법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 관련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이 확정이 됐나요?
네, 이희호 여사는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여사의 방북을 추진해온 한국의 김대중 평화센터는 지난 6일 개성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측과 만나 이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여사는 방북 기간 동안 백화원 초대소에 묵으면서 평양 산원과 아동병원, 뇌양산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 여사 측은 당초 육로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측이 항공편 이용을 권유했다고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호 여사 이번 평양 방문에서 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면담 일정이 나왔나요?
네, 지난 6일 실무 접촉에서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 여사와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북측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 문제는 초청하는 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방북인 만큼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은 통상 면담 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의 방북 문제를 논의하던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2차 실무 협의를 마친 지 이틀 만에 갑자기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무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8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호 여사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보수 언론을 비롯한 불순 세력들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망동에 매달리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만약 도발을 계속한다면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완전히 허사가 될 수도 있다며 이 여사의 방북 일정이 무산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태위원회는 특히 이 여사의 방북 문제가 김대중 평화센터와 잠정 합의됐을 뿐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아태위원회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랄까 이유는 뭔가요?
네, 북측 아태위원회는 북측이 항로 방북을 제안한 것을 놓고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 새로 지은 평양 국제공항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는 악담을 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태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현재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가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통일부가 이 여사의 방북 승인에 대해 원칙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삐뚤어진 소리라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고 끝까지 대결을 하려는 속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태위원회는 이처럼 한국의 보수 언론이 북한의 최고 존엄까지 걸고 드는 것은 이 여사의 평양 방문을 가로막아 보려는 고의적인 방해책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완전히 허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이어서 방북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호 여사와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와 면담이 이루어진 경우 한국 정부가 이 여사를 통해 김 제1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할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 여사의 방북을 전폭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여사를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 여사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남북의 최고 당국자가 이번 행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메시지를 주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서로 만남으로써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는 이런 차원이 된다면 남북관계 복원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박 대통령이 메시지를 주지 않고 김 제1위원장과 이 여사의 면담도 없다면 단순한 이 여사 개인 차원의 방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이 여사의 방북을 받아들인 것은 김 제1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과시하고 통일 지도자라는 이미지 구축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네,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이 지금까지 합의대로 진행될지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구 박병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서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여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슬플 땐 화장을 해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 버몬트주 출신 연방 상원으로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 의원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좌파 성향의 무소속 정치인이지만 민주당 경선에 도전한다고 선언했는데 예상 밖의 지지를 끌어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1941년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운동에 소질이 많아서 초등학교 농부부에서 뉴욕주 우승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때는 육상부 주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시카고대에 진학한 후에는 인권운동에 앞장섰는데 인종차별과 노동자 권익 문제에 관한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정치 인생은 30살 되던 해 시작됐습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자유노동당에 가입했는데 자유노동당 소속으로 버몬트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후 자유노동당에서 탈당했고 40살 되던 해 무소속으로 버몬트주에서 가장 큰 벌링턴 시장에 당선되면서 정치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버몬트주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2006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첫 도전 40여 년 만에 상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미국에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몇 안 되는 정치인입니다. 상원에서도 북유럽식 사회주의 장점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후에도 금융기관과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부의 재분배와 함께 의료보험과 교육개혁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샌더스 의원의 참신한 주장은 기존 정치권의 거부감을 갖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후원금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서민들의 소액 기부가 많습니다. 유세장에는 민주당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는 아이오와에서 클린턴 전 장관과의 지지율 격차도 두 달 만에 45%에서 19%로 줄었습니다. 이러자 클린턴 전 장관 진영에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샌더스 의원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며 이번 대선은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 의원의 무소속 돌풍이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무소속 정치인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란 핵협상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이란 핵협상이 결국은 타결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의 최종 타결 시한이 이번 주에 있었죠.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막판 협상이 길어지면서 지난주 몇 차례 시한을 연장했고요. 10일 오전 6시까지 타결을 목표로 해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은 결론을 내질 못했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3일로 시한을 다시 미룬 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이 참가국 외교 장관들이 협상장에 있는 이 오스트리아 빈으로 모이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긍정적인 관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종 타결이 쉽지가 않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이란 핵 문제는요. 네. 당사국들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이고 또 이제 협상 막판으로 접어들수록 점점 더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이 네. 현실적인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하는데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이 보름 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협상도 열렸고 이란이 다른 당사국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했고요. 특히 네. 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라피 이란 외무장관은 여러 차례 개별 회담을 가지면서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협상 시한을 넘긴 데 대해서 각국이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요, 서두르지도 않고 쫓기지도 않으면서 최종 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협상장에 영원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란의 결단을 네. 촉구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협상에서 실제로 진전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밝히고 있는데요.
네.
현재 관건은 이 최종 합의안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네.
이 미국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렵지만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협상 시한을 넘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넘겼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 13일 시한도 다시 연장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케리 장관도 말했지만 협상이 이렇게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백악관도요. 이번 주 정례 브리핑에서
네.
협상이 건설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협상단은 바로 철수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협상에서 뭔가 지금 진전이 있기 때문에
네네.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데요. 예, 백악관은 또 미국이 최종 합의안에서 기대하는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네.
협상이 몇 주씩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일단 13일로 지금
네.
시한이 연장된 상태고 그 이후에 뭐 시한이 연장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주씩 이렇게 이 협상이 계속 길어지진 않고 그 전에 타결이든 결론이 결렬이든
네네.
뭔가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게 이제 백악관의 예상이죠.
네, 지금 미국 입장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란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란도 그동안에 시한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협상 타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렇게 협상이 길어지고 시한이 계속 미뤄지면서 미국의 이 혹은 이제 나머지 참가국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도 하고 있는데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제 미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가 입장을 바꿔서 이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점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리프 장관은 이 계속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다른 참가국들도 균형 잡힌 합의안을 추진해야만 최종 타결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 제재 해제 또 핵사찰이 핵심 쟁점인가요?
사실 이 협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금 보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협상 참가국 관계자들은 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철저하게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란에 대한 이제 핵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네.
이란에 대해서 이제 합의 이행을 감시할 사찰의 범위
네.
그리고 이제 핵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서방의 대이란 제재를 언제 해제할 것이냐 이 시점의 문제 이것들이 이제 협상을 앞두고 핵심 쟁점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죠.
네.
여기에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란이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미국 등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이제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될 경우에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처럼
네.
이 서방에서 반대하는 정권으로 무기가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한이 중요했던 건 미국 의회의 검토 기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10일 협상 시한, 물론 이제 13일로 다시 미뤄지긴 했는데요. 의회의 이제 관련 검토 절차 때문에 만약에 이제 10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의회에서 이란 핵합의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30일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10일을 넘기면서 60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또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는 핵협상 내용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란에 너무 양보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따라서 의회의 이 핵합의 내용에 대한 검토 기간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의회에서 합의안에 대해 더욱 강한 반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다시 협상 시한을 넘긴 데 대해서 의회는 어떤 반응인가요?
협상 시한은 넘겼지만요. 미국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도 오바마 정부가 협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화당인 밥 코코 상원 외교위원장은요. 핵협상이 시한을 넘겨서 진행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오히려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도요. 오바마 정부가 결코 나쁜 합의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하지만 이 시한이 계속 연장되면서 타결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핵 협상 관련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미국 방문 소식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에 이 베트남 공산당의 응엔 푸종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했죠. 특히 지난 7일에는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네. 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종 서기장은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의 공식 직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에서 당을 이끄는 최대 실력자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도 처음이고 특히 네. 이례적으로 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양자 회동을 한 것은 그만큼 이 미국과 베트남 모두 두 나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미국과 베트남이 40년 전만 해도 서로 상대방을 향해 총구를 겨눈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참 많은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영원한 적은 없다 이런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요.
네.
베트남전 이후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베트남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적대 관계가 있다가
네.
20년 만인 지난 1995년 두 나라가 국교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20주년을 맞았죠.
네.
11일이 이제 수교 2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네.
지난 2000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었고요. 특히 이제 오바마 정부 들어서도 지난 2012년에 두 나라 관계를 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키면서 관계가 발전해 왔습니다.
네. 두 지도자들이 이 양국 관계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백악관에서의 만남에서요. 오바마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힘든 역사가 있었고 정치 체제도 다르지만 두 나라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네.
특히 이 점은 두 나라 국민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 서기장도 이제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취재진 앞에 앉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20년 전 두 나라가 처음 수교할 때만 해도 미국 대통령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이런 실질적인 만남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얼마 없었을 것이라면서 두 나라 그동안의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어떤 현안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경제와 안보 이런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는데요. 앞서 종 서기장도 이번 만남을 실질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런 두 나라 협력 문제 외에도 사실 껄끄러운 문제지만 베트남 인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도
네.
다시 한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지난해 중국이 이 베트남이 영해임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하고요. 이후에도
네.
영유권 분쟁 도소에 인공섬 또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고요. 이 베트남에서는 대규모 반중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됐던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네.
여기에 미국도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활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해왔고 특히 이제 지난달에는 오바마 대통령,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었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두 나라가 중국과 대응해서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종 서기장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면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회담에서
네.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두 나라가 이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협력을 강화하는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제 베트남과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했죠.
네.
또 앞서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일부 완화하고요. 베트남이 미국산 해안 경비선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천만 달러 가까운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백악관에서 종 서기장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유권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국제법에 따른 해양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그동안 이루어온 엄청난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 서기장도 이제 취재진 앞에서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에둘러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국과 베트남의 안보 협력 강화 부분 측면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관해 논의를 했는데 줄여서 TPP 이렇게 부르죠. TPP는 네. 이제 현재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 협정인데 미국과 베트남은 모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요. 중국의 네. 경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자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TPP를 통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두 지도자의 만남에서도 이 TPP 협정에 관해서 논의를 했죠.
베트남에서는 쫑 서기장의 이번 미국 방문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 어제 백악관 주변에서는 미국에 사는 베트남인들의 반대 시위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있었는데요. 미국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전에 베트남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개혁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요구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경제협력을 통한 혜택이 베트남 국민이 아닌 공산당 지도부에게만 돌아갈 거란 주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장은 이제 미국에 사는 베트남인들이 이제 하르고 있고요. 사실 네네. 이런 현상은 이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에서도 비슷한데 이 쿠바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쿠바인 사회에서는 이 쿠바의 공산 정부만을 이제 배불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려를 밝히고 있죠. 네. 하지만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요. 백악관은 이 베트남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베트남과의 협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백악관은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나라에 대해서 고립보다는 관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쫑 서기장이 또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만났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양자 회동을 했고요. 국무부에서는 바이든 부통령이 함께 오찬을 했습니다. 캐리 국무장관은 이 핵협상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가 있죠.
네네.
또 이 쫑 서기장이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했는데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베트남에 네, 네. 처음 미국을 방문했지만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미국 방문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열린 신흥국 정상회의 소식 알아볼까요?
네, 러시아에서 이번에 이번 주 동안에 두 개의 중요한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그리고 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였는데
네.
두 기구 모두 이제 서방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응한 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네.
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이 두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 이번에 두 정상 간의 양자회담도 있었습니다.
네, 브릭스 정상회의 그리고 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그렇다면 먼저 시작된 브릭스 정상회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브릭스가 뭔지 조금 말씀을 네네. 좀 드리면요.
네.
브릭스는 BRICS. 이 회원국 다섯 나라의 알파벳 머리 글자를 따온 것인데
네.
이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신흥 개발국 다섯 개 나라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개막식도 있었고 본회의도 열렸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고 특히 이제 그 중에 가장 눈길을 모았던 건 자본금 천억 달러 규모의 브릭스 신개발은행 설립이었는데
네.
설립 절차가 마무리돼서 지난 7일에 정식 출범을 했고요. 이번 정상회의에 맞춰서 각국 협상 대표들이 1차 이사회도 열었고 은행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요. 또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온 정상들의 공동 선언문에서도 신개발은행의 출범을 중요하게 알렸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신개발은행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 회원국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요.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신개발은행은 지난해 이제 브라질에서 열렸던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설립에 합의를 했고
네.
아주 빠르게 1년 만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됐죠. 브릭스 5개국이 창립 회원국이지만 앞으로는 회원국 문호를 다른 모든 나라에 개방하기로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브릭스가 이 신흥국들의 모임이고 기존 네. 질서에 이제 대응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네네.
이 브릭스 신개발 은행도요. 이 국제통화기금 IMF나 뭐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이 선진국 주도의 기존의 금융기구에 대응해서 이제 국제 금융 체계를 개편하려는 신흥국들의 이제 의지를 담고 있는데
네.
이 중국의 경우에 이제 최근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존 금융 체계에 대응한 이 두 개의 새로운 국제 금융 기구, 이 브릭스의 신개발은행 그리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모두에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네, 러시아는 최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이 서방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브릭스 신개발은행 출범에 기대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요, 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기존 금융기구들이 네. 이 서방의 반대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신개발은행이 러시아의 희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열린 첫 이사회에서요,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이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도요, 이 브릭스가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이 러시아 기업들도 앞으로 신개발은행으로부터의 투자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국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고 네.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도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몇 달 만에 다시 열린 정상회담이죠.
네.
이 러시아는 그동안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서방의 제재와 압박으로 고립된 형국입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이후에 주요 8개국 정상 회의에서도 배제가 됐죠. 이 러시아 정부가 이번에 이제 두 정상 회의가 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우파라는 곳에서 열렸는데 이 두 정상 회의를 통해서 고립되지 않았다는 모습을 좀 국제적으로 과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양자회담을 했고 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또 이번에 상하이 협력기구 준회원으로 우파를 방문한 하산 로한 이란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이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은 브릭스가 신흥국들의 모임으로서 이 경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은 많다. 하지만 이 정치적으로는 워낙 각국의 의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는 어렵고 좀 이제 과시적인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네.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소식 살펴봤는데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협력기구가 어떤 기구입니까?
네, 이 상하이 협력기구는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브릭스와는 좀 다른 성격인데, 브릭스는 이제 신흥국들의 경제협력체라면,
네.
상하이 협력기구는 안보협력기구입니다. 현재 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회원국인데, 대부분 이제 중국 외에는 이제 과거, 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이죠.
네.
이 서방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인데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에 가입 신청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가입 절차 개시를 논의했는데 이 푸틴 대통령은 이 적극적으로 이 가입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상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요. 핵 보유국인 두 나라의 가입은 국제 세력 균형을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열린 신흥국 정상회의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